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 존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웃음 치료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거 하시는 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 같아요. 그 웃음으로 인해서 그 정신적으로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적인 그러한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육체까지도 치료가 된다. 그분은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환자들에게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요새 테레비를 보면 개그든지 코미디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정말 억지로 웃겨서 다들 웃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참그 개그맨들이 가엾이도 보일 정도로 그들이 그 과장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그 광대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웃을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는 것,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든지 침체되는 그러한 사회 현상의 한 단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것에 자극받아서 그거에 반응으로 웃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노상 그걸 봐야 되잖아요. 노상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기쁨이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되면 우리는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그 밖에서 오는 어떠한 스트레스나 어떠한 고통, 어떠한 그 눌림보다도 커다란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우리가 계속 기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강, 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우선 세상이 줄수 없는 거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는 세상이 줘도 평강할 수 있고 세상이 줘도 기쁠 수 있는 어떠한 그 조건과 어떠한 때가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받으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 때 기뻐하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지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다뭐 슬프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즐겁게 잘 살았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갖게 된 기쁨과 평강은 그 전에 것하고 다른 거고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늘의 것이 하나는 땅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 그것도 복음의 뭐예요? 하나의 그 치우침이에요. 근데 복음은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필요한 거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힘을 합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혼자 힘써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나만 깨끗하려고 나만 양심적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쉬는 시간에 제가 혼자 텔레비를 이렇게 켜놓으면은 여러 가지 한국에서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동안의 정보 수집이 돼요. 여기는 그 캐톨릭 텔레비가 있잖아요. 어떤 신부님이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통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자기 양심에 비춰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정말 맑고 깨끗하면 좋은데 우리의 양심은 자꾸 죄를 짓다 보면은 세속화되다 보면 무뎌져요. 아무리 거울이라 그래도 때가 껴서 새까매지면 안 보이거든요. 닦아줘야죠. 근데 이 양심을 닦는 일이 양심이 양심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일이 우리가 때가 묻었고 더럽고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기다 자꾸 비춰보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저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흐리게 보이는 그 속에서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보이는 세상, 그거는 벗겨져야지만 보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서도 물론 눈을 감는 것보다는 낫지요,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벌거숭이 되게 하는 것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의 비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 긍지가 거꾸로 다른 민족들을 없이 여기는 것이요. 자기들의 특별의식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권세는 남을 없이 여기려는 권세가 아니고 또 남에게 특별 의식을 갖고 우리는 특별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권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고 그것을 누릴 일이긴 한데,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뻐길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자기들로서의 긍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들이 어떠한지를 비춤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식으로 자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서로 얘기해 줬으니까. 서로 칭찬하고 서로 너는 참잘 믿었어. 너는 참 지금 훌륭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저 사람 당신은 신앙이 좋아. 당신은 참 교회 열심히고 하니까 당신은 참 좋아.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라고 서로 해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를 안 한다면은 우리는 내 양심이 찌르지 않고 남들이 지적 안 하면 나는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나는 다 지켰어, 다행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기에 어땠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면 너희들 안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 니들은 겉에는 정결한 것 같고 그 뭐라 그럴까? 회칠한 무덤같이 그릇을 겉에는 닦았지만 속에는 더러웠다. 그리고 너희들 속에는 썩은 게 가득했다. 정말 무덤이라는 거는 아무리 회치를 해봤자 속에는 시체가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눈,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백성들, 그러한 회중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르셨다 그랬어요. 다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난 너희들에게 영광 받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봤자 그 사람들의 칭찬은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당신은 잘못 믿어 해도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또 사람들이 너는 참 대단해 잘 믿어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우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한국에 나와서 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제가 보통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요, 제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산대요.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저하고 이제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내가 보통 엄마처럼 엄마 일을 다 하고 있고 보통 주부처럼 주부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다 하는 거예요. 부엌에도 있다, 운전도 했다, 청소도 했다. 뭐 정말 그 다른 엄마들이 하는 거, 다른 주부들이 하는 거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도 김치 할줄 알아요. 선교사님도 마당 쓸고 저 나무 자르고 다 해요. 선교사님도 운전하세요. 선교사님도 그거 하세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다 그거 하면서 자랐고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건 지금 못하게 된 것이지 제가 안한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도 특별할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수 있는 길은 매일 말씀에 비춤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상관없이 어떻게 말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제가 모르는 저를 비춰주시고 제가 모르는 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신문 방송을 통해서 다른 정보와 다른 아무것도 몰라도 적어도 내가 나를 알아야 될것 같은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것 같은데 내가 안다고 하는 내가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그거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우리 얼굴을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내가 내 얼굴을 내 눈이 못 봐요. 나를 보려면 내 얼굴을 보려면 반드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또내 뒤도 못 봐요. 아니 내 살갗 속에 감추인 내 속에 있는 것도 하나도 요 육안이 못 봐요. 우리는 이 눈을 내가 보는 이 눈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어떤 맹인이 집회를 하는데 갔을 때 우리 보고 눈을 감아보라 그래요. 자기가, 맹인이 되기 전에는 다 보였는데, 어른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갑자기 실명을 한 분이에요. 이름 모를 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한달 사이에 그냥 눈의 시력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감으라 그러면서 제일 뭐라고 먼저 얘기했냐면 자기가 눈으로 볼 때는 눈을 보고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고 판단을 금방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러고서 탁 판단하고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온몸에 모든 정말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냄새와 그 어떤 느낌과 바람이 스쳐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 그런 거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데, 자기가 눈으로 보았을 때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먼 것까지.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벽이래요. 왜냐면 눈이 보이면 벽 뒤에 것은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은 벽 뒤에 것도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몇채 건너서, 아니 동네 저쪽에서의 기적 소리나 그개 짖는 소리나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들이 이렇게 정보 수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하면 마땅히 알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섰다 하면 우리가 이미 쓰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산다. 우리가 정말 섰다 하지만 땅이 우리를 붙들어줬지. 인력이 우리를 붙들어줬지. 내가 땅을 밟은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지. 우리는 내가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살수 있는 조건인 내 안의 생명의 이 법, 육체 안에서라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요새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지고 또 실제로 죽음을 택한다고 그것이 많은 이슈가 되어 있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생활 속에서 우울하게 되었을 때그 우울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울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연당하면은 슬프죠. 사랑하는 그 가족이 누군가 죽거나 병들면 슬프죠. 근데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게 무슨 사고로 인해서 부러지고 다쳐지고 하는 일도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오랜 삶 속에서 낳은 그 말하자면 결과적인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것을 건강하게 하면은, 그리고 생활하는 자세를 건강하게 하면은 몸이 건강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부서지고 그것이 잘못되면은 악순환을 낳습니다.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병으로 되고 그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은사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뭐가 후딱 바꿔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그것에 네 하고 화답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씨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일 없어요. 뿌리 내리고 새싹나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이 많이 했던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이방 세속의 물결에 물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 있으면 이집트에 물들어가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물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같이 섬겨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삶 속에 그들이 젖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육에서 배운 거, 또 세상에서 지금 좋다 하는 거, 이것도 귀 기울이고 저것도 귀 기울이고 이것도 두리번거리고 저것도 두리번거리다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원하기는 원하는 데 되지 않아요. 주님만 따르리라가 만인데 이것도 갔다 저것도 갔다가 세상에 온갖 길을 다 놓고 어딜 갈까를 하고 주님 어디 갈까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 따르라라고 하는데 세상에 천만 갈래 길이 있어도 세상 길을 가지 말고 나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나 따르라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버려야 가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좋은 것, 나의 관계, 나의 삶, 나의 계획, 나의 기호, 싫고 좋은 것. 뭐 잡고 있는 게 그냥 정말 우리가 인력이 나를 잡아줘서 사는 거라 인력이 없으면 훅 떠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딴걸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붙들어주냐? 아닙니다. 그거를 주님 다루는 데에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끊어줘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따르기를 원해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끊어지기 위한 작업이 뭐냐면 내 안에, 내 생각에, 나의 삶 속에 무엇이 나를 잡고 있고 무엇을 내가 잡고 있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비춤을 받아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진찰을 해야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모르면 의사한테 가서 진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비춰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꺼집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간다는 건 성경책 펴고 내가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얘기했지만 성경이 빛이다. 성경이 하나님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지만은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해석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어떡하냐?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실질적인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해야지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알고 내가 그거를 해야지 하는데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들으면 어떻게 되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데 그 살아 역사하심이 나를 비추고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을 건지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은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들 몇 사람들만 알았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춤받을 뭐예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걸 해석해주니까 그들이 비춤을 받은 거예요. 비춤을 받았더니 속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칭찬해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내 안은 더러운 거, 치우친 거, 잘못된 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구나 하는 것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는 하지만 그래, 너 잘했다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듣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우리 정말 생각해보세요. 뼈를 깎고 살을 깎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한테 충성했다라고 나는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 하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에 따라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면 그거는 정말 잘못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은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친히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이뤄나가시는 것이지 우리가요 씨를 심어서 나무에 어떤 나무가 나올지는 우리가 물을 잘 줘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씨 속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잘 맞추어서 키우면 좋은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씨의 안에 이것은 무슨 나무대라, 이것은 무슨 나무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타나서 예수님 나타나는 일이지, 거기에 내 색깔, 내 빛,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먼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어떡하나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비침받고 그리고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그 치우침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자원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비춤받고 실제로 보여지면은 좌절이 되고요. 속상해요. 여러분들 자기 죄 보고서 기쁜 사람 없잖아요. 자기 허물 보고 속상하죠, 다. 자기 일그러진 모습 보면 속상해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외모에 민감한 나라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성형이 제일 성행되어 있고 또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관심 쏟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래요. 아니 우리나라는 정말 도시락 세 개 싸가지고 다니면서 입시 공부한다 그러는데 왜 외모에 그렇게 관심을 둘 여유가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공부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외모에 대해서는 참 민감한가 봐요. 근데 그 외모란 저부터라도 그렇지만 제가 어린아이 있을 때도 저예요. 10대도 저고 20대도 저예요.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가도 나라는 건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고 어떤 때는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애기들 포동포동하던 살이 나중에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그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씨를 심어서 싹이 났지만 싹으로 쭉 있으면 안 되죠. 새싹이 예쁘니까 하고 새싹으로 있지 않아요. 자라요. 그래서 결국 나무가 돼서 자라고 나무는 큰 나무는 다 나무 껍질들이 생겨요. 나무 껍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술적이고 멋있게도 보지만 실제로는 거칩니다. 그래야 바람에 햇볕에 그 속에 생명 그 정말 나무 속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낙엽 새싹이 새순이 돼서 잎으로 나와도 결국 낙엽이 돼서 떨어지지요. 사철나무도요 떨어지고 새싹 새로 나고 그래요. 사철나무는 잎이 하나도 안 떨어지냐 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집 옆에 그 상나무들이 사철나무가 많이 있는데 수북하게 땅에 완전히 수북하게 그 솔가루들이 떨어져요. 지붕에 가득 떨어져요. 비 한번 오면 그대로 홈통에 맥히게 비 올 때마다 홈통을 청소해 줘야 될 만큼 그것이 맥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성질인지 압니다. 온 몸에서 온 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오물을 꺼내요. 그것을 그냥 두면 때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안에서 말씀으로 비침 받으면 죄가 보여지고 그리고 허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씻어주기를 원해서 비춰주는 거지 그것이 나오는 자체를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 있는 자체를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유하시기 원하신다. 즐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용서한다는 거 용서받을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을 때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용서받지 않고도 당당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항상 용서받아서 사는 거, 항상 죄 씻음 받으면서 사는 거, 항상 구원 받으면서 사는 게 우리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용서해주소서 하면요. 죄를 죄로 고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씻어주신다. 하나님이 씻어주신 거는 정말 씻긴 겁니다. 근데 보면 또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죄가 와서 다시 붙었나? 아니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그것이 하나님이 씻어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덜 씻었어. 아니면은 씻은 게 다시 와서 붙었어. 아니에요. 조약돌이 잔뜩 있으면, 그것이 모래처럼 잔뜩 있으면 하나하나 꺼내면 또 있어. 또 남았어. 그럴지 몰라도 꺼낸 만큼 어때요? 꺼내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씻긴 만큼 씻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씻어지고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이 없었으면 그건 꺼내지지 않아요. 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옮겨졌고 또 씻어질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해서 해석을 했더니 다들 자기들의 수준을 본 거예요. 자기들의 속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어찌할 거예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슴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예요. 일은 저질러버렸단 말이에요. 저지르기 전에 알면 좋은데 우리는 저질러지고 나서 깨달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은 아침에 보지 저녁에 하루 종일 일 다 저지르고 나서 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겠습니다를 새벽에 하라 그러더라고요. 일을 하기 전에 그러고서 그것을 종일 지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를 하면 훨씬 더 주님과 동행함을 하루 종일 즐길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고 하나님한테 비춤 받으니까 내가 오늘 이랬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까, 이 사람은 오늘 만나는 일 아니었는데 내가 오늘도 세속적이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섰구나,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시간 잊어버렸구나, 안 바라봤구나, 뭐또 근심 걱정했구나, 있는 대로 죄만 비춤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라랑 그 이제 율법을 읽어줬던 그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1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주일이, 우리는 지금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일요일만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성경 볼 때, 내가 보면 성경 볼 때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비춤 속에 빛 가운데 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 보는 것과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이 다르고, 내가 말씀을 믿고 행하려 하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루에 한번 성경 보라, 하루에 세번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안식일의 주님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일치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심장을 빼는 일이 없지요. 살아있는 한. 그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지금 말씀과 나는 일체가 된 거예요. 말씀이 썩지 않는 씨로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엄마가 수정란을 자궁 안에 착상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아기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잉태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또 말하자면 착상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른 형태로, 그렇잖아요. 수정란은 다른 형태로, 나하고 다른 형태로 저기 생성돼 가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돼요. 그래서 수정란 하나가 한 달이면은 정말 셀 수 없는 그 세포수가 되고 태어날 때는 1조가 된대요. 세포수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나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속사람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곳에 생명이 생긴 거예요. 내 생명은 갖고 태어난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은 아무리 장수를 해서 기껏 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뭐 한 살 때 죽던 열 살 때 죽던 백 살 때 죽던 죽어요. 저는 네 아이를 다 임신 중독증으로 태어났는데 셋째 아이 난 병원하고 넷째 아이 난 병원이 대학병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 때 하도 이제 애가 예정일보다 두 주일 늦게 태어났는데 태를 감고 중독증으로 하도 그 고생한 거를 의사들이 아니까 넷째 아이 임신했을 때는 낳지 말라 그랬어요. 애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난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랬더니 내가 위험하다 얘기해요. 그리고 애에게도 좋지 않다고. 그래서 뱃속에서 죽으나 태어나서 100년을 죽으나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나는 손은 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그 애가 두 달, 세 달 되는데 제가 체력이 딸리니까 아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숨이 차서 전화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헛배만 불러와요. 애는 안 자라는데 애는 2개월, 3개월 되면 원래 배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헛배가 불러오고 숨은 차지는데 애는 안 자라니까 자꾸 애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어떡할까요? 뭐 할까요? 할 때 그거예요. 태 속에서 죽으나 태어나서 몇 년을 해다 죽으나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손을 안 대요. 이제 그러고 날때 정말 진통제를 그러니까 진통을 일으키는 링겔를 맞아가면서 애를 빨리 꺼내야 됐어요. 왜냐면 제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애는 이만큼 다 자랐으면 됐다. 그러고서 꺼냈는데 애가 안 나와요. 제가 그 약을 그 진통을 일으키는 약을 감당이 잘안 돼요. 의사들로 왔다 갔다 몇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의사들 보고 괜찮아. 연태까지 지킨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아이는 태어날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앉아서 제가 사람 의사들을 말하자면은 괜찮다 위로한 거예요. 그것은 내 아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있음을 믿음으로써 괜찮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요, 젖을 못 빨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혀가 여기가 붙어가지고 이게 안 빨아지는 거예요. 혀를 이렇게 해서 젖을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잘라줬어요. 의사가 만약에 내가 처다했으면 내가 서툴어서 젖을 못 먹인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애들을 다 젖먹여 키웠는데, 넷째 아이인데 애가 젖을 못 빠니까 이제 걔를 입속을 알아봤더니 이제 이상이 있어서 그걸 잘라줬어요. 뿐만 아니에요. 걔는 젖을 이렇게 빨기 시작하면요, 내뿜지를 않아요. 숨을 끊질 않아요. 그러고서 얼굴이 이렇게 보랏빛으로 가고 새카매져가지고 애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참, 뇌파 검사, 뭐, 간질 검사,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생명체가 숨 쉬는 거는 그 사람만이, 어떤 동물이라도 그것만이 할수 있지, 그것 자체를 도와줄 수는 없대. 근데 얘는 뇌에서 숨 쉬는 걸 끊는대요. 말하자면 숨 쉬고자 하는 거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울면은 아악 하고 숨을 뿜질 않아요. 그러면은 기절해야 숨이 쉬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정말 오줌똥 다 싸고서 애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숨을 대신 쉬어줄 도리가 없어요. 안고 등을 두드리고 뭐를 해도. 그런데 애는 건강하게는 잘하는데 그걸 하루에 6, 7번을 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서 잘못된 데서 쓰러지면 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요. 애가 새까매지고서 쓰러지니까. 딴 잘못하면서 머리 다치면 어쩌나. 근데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그러나 그때도, 아, 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태어난 아인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는 아인데, 하나님 뜻 이루소서. 그 아이가 지금, 그숨 끝이는 거를 끝난 것은 지 아빠가 구원받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6살, 지금 끝났어요. 그때까지는 하루에 정말 6, 7번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28인가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람 하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육체 안에 생명의 법대로 움직이는 대로 잘 지금 운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사람들이 다 걱정하게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 안에서는 병이 없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저는 제 안에 속사람이 병들지 않은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병, 그러한 병 때문에 제 속사람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어떠한 그 감사. 왜? 그것이 누가 준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내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 아무리 육체가 병들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속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살리라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살리라.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내 안에 둘 있는 두 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설명할 때나 원, 나투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원하고 나 투를 자꾸 헷갈려 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태아가 생긴 것처럼 내 안에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와주신 거예요. 아기가 진 것을 기뻐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함에 말하자면 그러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기가 생겼으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를 되게 믿지요. 사산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믿지요. 아기는 사산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키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왜 아기를 임신한 사람이 한달 전에 엄마가 그것을 의식하고 느끼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다. 어느 날 언제에 내 안에 그 정말 수정란이 착상을 했다를 아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알게 되지요. 또 시간이 되면 남도 알게 되고 시간이 되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임하셔서 말씀대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거는 내 시스템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갖고 태어난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시스템을 갖지 않고,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대로 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졌는데, 그게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배부르고 힘들어서 허리 아프고 입덧하고 그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힘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괴롭지 않아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가진 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계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죄가 비춰지고, 내 모습이 드러나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라. 가서 살찐 거 먹고 더불어 먹고 나누어 주라. 예비치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은 이 세상이 매일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함과 슬픔뿐인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살림살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에서 내적인 기쁨이 나오니까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대할 때 다르게 대해요.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질 만큼 조그만 기쁨이 아니거든요. 숨겨질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 가난하고 뭐 저기 그 애인 생긴 거는 안 숨겨진대요. 저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쟤 요새 좀 달라졌지 알아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뭔가 신경질 내고 화내던 게안 하게 되고요. 그 아이가 없어도, 그 애인이 없어도 마음에 있다는 그한 가지만으로도 애가 달라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애인이 생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분이 생겼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 사랑은 맛볼수록 더욱 좋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욱 좋고, 사귈수록 더욱 좋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거를 맛보고, 그거를 깨달을 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가 다르다고 실망했다고 하는 부분은 많아도,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안 좋은 분이더라. 예수님과 쭉 사귀었더니 내가 손해봤어.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연단 받아서 고생한다, 예수 믿어서 내가 고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형제들도 만납니다. 아니요. 예수 믿었더니 그런 고통, 더한 고통, 안 받던 세상에서의 미움을 받고 친구들이 떨어져 가고 내가 소외된 것 같아도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세계, 예수님 때문에 얻은 친구, 예수님 때문에 얻은 가족,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하늘의 그 복에는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거는 쓰레기요. 얻은 것은 썩지 않는 참 보화입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라. 주일날만이 성일이 아니라 매일이 성일입니다. 주의 성일이니까 우리는 형제끼리 만나면 어때요? 우리 맨날 잔치 같지요? 맨날 잔치예요. 우리끼리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나면, 주님 얘기만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젊은 자매들이 결혼 상담을 할때 남편하고 예수님 얘기해서 통하고, 예수님 얘기해서 서로 기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말이 하나는 하늘에서 헤매고 하나는 땅에서 헤매면 이거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뭐가 해도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얘기해서 서로가 맞아, 우리 주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들의 기쁨은 먹을 게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남이 뭐래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이 두 사람 안에 있는데 두 사람이 기뻐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자라는 애들과 그 이웃들도 맨날 기뻐하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실실 웃는 거 아니고 아까 그 개그맨들이 막 이렇게 가지고 깔깔 웃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를 봐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그들이 나한테 잘못하고 그들의 어떠한 그 상황이 나한테 어떠한 감정을 갖다 줄지라도 그것에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슬플 때 기뻐할 수 있고, 절망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약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돈을 법니다. 그리고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힘은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올라서서 파괴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매일 더해갑니다. 우리의 기쁨은 차고 넘쳐서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힘이 됩니다. 눈이 와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햇볕이 껴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괜찮은 힘이 돼요. 어떤 힘이 돼요? 살수 있는 힘이 돼요. 영생으로 사는 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요구받아서 하는 거 아니요?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의 그 기쁨이라는 거는 깔깔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랄랄랄랄 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자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비춤을 받고 죄를 보고 죄를 고백했을 때그 자체가 우리에게 막 기쁨이 아니죠. 그 자체는 우리에게 싫음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애통함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정말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사랑이고 스스로 온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소욕이 있기 때문에 가져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 그런 나를 용서하셔.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런 나를 전 세계보다 귀하다고 감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 안에 계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내가 살수 있게 된 그것을 우리가 기쁨 삼는 데면, 그 기쁨은 누구도 줄수 없는 거지만,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가진 게 없어요. 약함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수 없다는 그것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안에 살리시는 분이 계셔서 살게 하시는 동안은 살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살리시는 분이 목적을 가지셨으니까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내 살, 다른 내 목적을 갖지 않았지만 내가 목적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다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공급원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보장하실 것이고. 또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아무도 도적질해 갈수 없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서 하나님 뺏어 갈수 없고 말씀 뺏어 갈수 없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참 기쁜 거야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 그거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슬퍼하지 말아요. 외로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외로움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생겼으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늘 같이 있으면 더 좋고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은 헤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랑은 이렇게 틈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의 잔이 넘치고, 이 세상은 근심 걱정뿐이요. 만들어서라도 하지요. 내일 먹을 거 있는 사람은 1년 후거 걱정하고 10년 후거 걱정해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앞에 일참 늦게 얹고서 오늘 헉헉헉헉 됩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우리 죄가 우리 힘으로 해결될 거면 씨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씨름하고 피 흘리기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고 회칠하지요. 기껏 해결하려는 게 회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척하는 거예요. 나도 안 보는 거예요. 난안 그래 하는 거예요. 거울 안 보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 생각 안에서 나를 그리고 그런 나다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은 상고하지만 내 앞에 오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가는 거는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가요. 왜? 예수님은 병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병자가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가난한 자가 더 복되고 애통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된 것은 우리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렇지 않고 스스로 부하고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속에 채워지면 어떻게? 천국도 차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못 받고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 부요케 하심, 넘치게 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해도 해도 채우고 채워도 어떻게 돼요? 계속 모자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구멍만 천지라 할지라도 다 담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잔이 넘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힘 가지려고 다른 수 쓰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 주님과 동행함이 즐겁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게 주어졌고 내게 이루어짐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그래서 아까도 예배가 하루에 몇 번 드리는 거고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예배의 대상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그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잠잠히. 그거는 우리가 엎드려 잠잠히 예배하는 거는 뭐가 기쁨하고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쁨하고 다르지 않다 얘기예요. 우리의 어떠한 육체가 그 아까 홍조를 띠고 쾌락적인 자극적인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쁨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시는 그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죄보다 크고 내 허물 약함보다도 크고 이 세상 사람이 내게 어떠한 것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것보다도 크고 크고 커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정말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 계신 곳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나누어 먹을 자가 있어요. 나누어 줄 자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가져야 나눠주잖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육체도 약한 제가 나누어 주겠다고 돌아다닐 수 있고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부여하시고 얼마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으로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입니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것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안에서 빡빡 긁어서 퍼주지 마. 그럼 바닥나고 자기도 아프고 나중에 거덜라 그래.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잔이 넘쳐지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사람 냄새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서 죄의 그러한 모습 나타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나를 비워서 하나님 죄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내 죄나 내 약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하심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에 빛대라 소금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으리니 우리가 능력을 받으리니 우리가 권세를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나 직장에 가나 학교에 가나 교회에 가나 어디에 가나 거기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내 미모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하는 거 믿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나타나시옵소서. 그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해도 세상에 빛과 소금되고 저기 예수님 나타낼 그거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갖지 못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학교를 가도, 어떤 학원을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겸손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요.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계신 곳에, 세워진 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내가 너 안에서 나타나리라.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찬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쉴수 없이 행하실 것이기에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기 원해.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행복하잖아요. 울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세상은 간데없고 주님만 보이도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될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나타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의 오늘의 고백을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알고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시사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